오늘 본문 우리가 매년 종려주일마다 읽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이 겉옷을 길에 깔고 군중이 소리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익숙한 그림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같은 날 다른 쪽에서 또 한 명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유월절마다 로마 총독은 가이사랴 해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닷가에서 아마 거기까지 거의 그 100km가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와야 돼요. 이유는 그날이 유월절이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출애굽 해방절입니다. 외국의 압제, 항거하는, 기념하는 날 같은 거예요. 우리도 3.1절 기념식 할 때마다 일본 사람의 그 압제를 생각하거든요. 유월절을 계속 지키는 유대인들은 모세시대에는 애굽이었지만 지금은 로마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틈만 나면은 소요를 일으키고 그 나라를 엎으려고 하는 그 날이에요. 유월절을 종교적으로 양을 죽여서 피내는 죄를 속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로마 정세가 가장 뜨거운 명절입니다. 혹 일어날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군대로 위압을 가하는 제국의 통치자로서 황제 대신 빌라도라는 총독을 보내서 그렇게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행렬이 어떨까 상상해 보십시오. 빌라도가 말을 타고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딱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빌라도 뒤에 군대들이 중무장하고 따라오는 거죠. 칼과 창과 갑옷과 군화를 신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빌라도의 행진은 굉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직사각형으로 놓고 보면은 서쪽으로 들어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 감람산에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쪽 문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서쪽 문으로 들어오는 로마 황제의 대리인 빌라도,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탄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같은 날 두 왕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 상상력입니다. 두 행렬 사이 누가 진짜 백이 왕입니까? 두 왕의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해놔놓고 The visitation was not known. 방문을 알지 못했다. Visitation, 에피스코페이라는 뜻인데 말인데 지난주일에 제가 텔레스코프, 마이크로스코프, 스코프는 본다는 거거든요. 올도 나온 거예요. 에피스코프, 에피를 빼버리면 스코프가 돼요. 스코프, 위에서 보신다. 돌보심입니다. 케어하심이에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지난주에는 스코프를 가지고 오늘은 에피스코프 단어로 연결이 돼요. 빌라도의 행렬이 말해주는 랭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로마가 말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함으로써 유지되는 질서. 반항하면 십자가 처형이에요. 복종하면 안녕을 보장해 주죠. 그것이 제국의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행렬, 나귀 새끼를 타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이미 말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스가랴 9장 9절에 있습니다. 이 왕은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빌라도의 뒤에 따라오는 군인들처럼 무장도 하지 않으세요.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소리도 외치고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의 평화? 누가복음 2장 성탄절에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 때는 하늘의 평화입니까? 땅에는 평화라고 외쳤어요. 그때는. 하늘의 평화? 이게 바뀌었잖아. 왜 그랬습니까? 이 책은 항상 90년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읽어봐야 돼. 땅의 평화는 90년대 사람의 시각에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총칼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한 땅의 평화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이미 선포되었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작가는 사람들의 입으로 하늘에 선포된 평화를 외치게 하는 겁니다. 두 행렬,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강한 힘으로 유지되는 세계고 하나는 겸손과 눈물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실 거거든요. 눈물로 열리는 세계라는 것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은 어디 행렬을 더 두려워했겠어요? 어디 행렬이 더 실제처럼 보였을까요? 빌라도죠. 예수님은 그냥 심볼로, 뭐 옛날에 구약에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냥 기억하는 정도 그랬을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지금의 권력, 파워, 힘에 시선을 더 많이 주고 그게 리얼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presence, reality, reigning, governing.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뭐 현실적이지 않게 보이죠. 기분이 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신학적인 중심은 제일 마지막 절에 이런 내가 보살핌을 받는, 아까 말한 에피스코페입니다. The day of visitation, 방문하는 날, 권고함을 받는 날, 방문, 돌보심, 돌봄, 보살핌, care, 그 날을 알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인데요. 이 헬라어 에피스코페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1장에 가면은 스가랴라는 분이 예수님을 안고 이 말을 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며, 돌아본다라는 것이 돌봄이라는 뜻이에요. 에피스코페이, 방문하심, 돌보심, 감찰하심, 하나님이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놀라고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에피스코페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7장, 오늘 19장 종려주일에 에피스코페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체가 이 하나의 단어 위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방문하셨다, 돌보셨다.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모아야 할 단위는 그 뒤에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약간 내려다보시며 우셨더랬습니다. 헬라어로 소리 내어 울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용히 눈물을 이렇게 훔친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꺼이꺼이 하면서 우셨다는 것이죠. 예언자처럼, 그 예언자는 예레미야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던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600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네가 이 날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평화.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심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몰랐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슬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방문하실 가능성이 있음을 저는 읽겠습니다. 39절로 돌아가 보면은 무리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는, 사람들이 소리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군중들을 판단하는 사람. 아, 찬양은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되지 않냐. 왜 너희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시끄러우냐. 이런 뜻입니다. 그 찬양하는 방식과 찬양하는 장소와 찬양하는 사람 다 우리가 정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해석의 독점이라고 불러요. 해석을 자기들만 가지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은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할 부분이 본래 11장이었어요. 화 이실진저라고 하면서 욕하시는 예수님 6번이나 나와요. 그때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의 지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들이 해석을 독점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막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욕을 하십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40절 보시면 돼요.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미 말했는데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막 퍼붓거든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워낙 불의가 이게 심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거든요. 성읍이 완전 파괴가 됩니다. 소리 지르는 돌들이라는 것이죠. 그 무너지는 소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침묵을 강요받은 자리에서 돌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양하는 그 권한을 이제는 빼앗으실 것입니다. 해석을 독점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면서 그것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마디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해석 독점의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고 그냥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 그 행렬이 빌라도가 군마 타고 입성하는 그 행렬에 흡수되어버려요. 예수님의 행렬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섞여버린 거죠. 로마의 행렬에 예수님의 행렬이 그냥 허지부지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렬이 빌라도의 행렬에 흡수되고 예수님의 행렬의 언어가 겸손과 평화의 그 언어가 빌라도의 행렬의 언어, 폭력과 강압의 언어에 그냥 도배가 되어버린 거죠. 묻혀버린 것입니다. 중세의 종교주의를 왜 없었겠어요? 오늘 제가 1년에 한번 설교하는 이 본문처럼 그냥 팜트리 흔들고 나오는 하나의 세리머니 정도로 전락을 해버린 것이죠. 그 안에 로마 제국이 우리를 가두어버린 거예요. 팜트리 하나로 셀리브레이션 하는 것으로 끝내 이렇게 우리들을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들의 부르짖음은 조용해졌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 개인 영혼 구원을 위한 슬픔으로 축소시켜버린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해 울었을 때 아 저것은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이것도 해석의 독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틀린 말도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탄식인 것입니다. 제국의 언어와 대결하는 선지자의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개인화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셨다? 의문입니다. 그것보다도 공동체, 모든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의 독점, 텍스트의 한 면을 전면화하면서 다른 면을 지워버립니다. 에피스코페이, 방문, 돌보심, 깊은 의미를 차단해버려요. 서문을 장악한 빌라도 세력이 동문을 들어선 우리 예수님의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큰 메타포인데 이 동문 앞에 무덤, 무슬림들이 동문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돌보심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물음을 막는 방향으로 작동해 온 것이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은 AD 90년 공동체를 위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20년이 지난 사람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함락과 학살의 현장을 목격했던 자들이 살아있어요. 혹은 안 본 사람은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끔찍하고 생생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는다?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이 당연히 망하겠지.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간 것은 AD 3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 AD 70년. 40년 후에 이게 망할 것을 90년 된 사람은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서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의 visitation, 돌보심의 방문이시다, 신방이시다 라는 걸 몰랐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느냐? 즉 누가복음을 읽는 90년대 사람들 당신들은 알고 있어? 아주 날카롭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돌보심의 때가 지금 당신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두 행렬 지금도 계속됩니다. 메타포입니다. 나귀를 탄 왕께서 지금도 오고 계세요. 겸손하게 눈물을 머금고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면서 오십니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해석을 독점하지 마시라. 한마디로 설명하려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리브산에서 여기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 눈물은 사랑이십니다. 몰지각자, 모르는 자, 몰랐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세요. 그 탄식 안에 이제 하나님의 초대가 있음을 지금이라도 알아보십시오. 돌보심의 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귀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겉으로만 보고 내 개인의 구원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사유화했던 바리새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나와 엄마 아빠와 자식과 형제와 심지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도 모두를 향해 우시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셨소. 우리가 한 가지로 평화를 갈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